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의 기념일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몸소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똑같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행복한 교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매일매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아주 은혜로운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풍성한
이 시간에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가 율법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이 각 개인에게 항상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자 해도 때로는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돌보시고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을,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의 영적 말씀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나 시합을 볼 때 항상 그 시합과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유능한 감독이 그 주도하는 경기를 보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죠. 그야말로 믿고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도 항상 승리로 이끄는 유명한 감독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어쩌면 긴 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어떤 때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길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선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은,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와 또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경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이 또 선의 세력이 지는 것 같고 사단과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단과 또 짐승과 짐승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돼서 사도 요한이 아주 기뻐서 감탄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와, 야, 저것 좀 봐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감탄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은 And I looked, 내가 봤는데 로 그래요. 이 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로라는 그 영어 이 단어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볼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건에 집중시키면서 아주 놀라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그 지를 때에 그 하는 그 소리가 로 그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았길래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리를 쳤을까요? 아, 우리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의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14만 4천을 보았습니다. 모든 죄의 세상이 지나가고 모든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와, 저 사람들을 좀 봐 하고 소리 지르면서 감탄하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소리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에 선 과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그 두려운 날에 누가 그 최후의 두려운 날에 능히 서리요 할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넉넉히 설 것이다 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이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막 놓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세상의 재난과 멸망과 심판의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점에 등장해서 바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때에 그 인을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나옵니다. 자, 이 14만 4천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파일까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파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눴죠. 그래서 열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갔고 두 지파가 남방 유다로 갔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타국으로 다 흩어져서 타국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타국에 가서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그래서 그 혈통이 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자손, 이 혈통의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써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인을 받는 그 모습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 12장 1절에 얘기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막 미가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이니까 바로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능한 감독 되신 하나님이 이 선악의 이 대쟁투에서 이 경기를 이끌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유능한 감독이 이 유능한 감독과 함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이 유명한 감독과 함께 뛰어야 될 이 승리를 가져올 팀이 바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단이 태초로부터 뭐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고 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말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오르심을 온 우주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무리가 탄생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증명할 사람들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이 빨리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2021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성이 탄생하기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다가 2021년에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보니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해서 제일 먼저 어린 양이 나오죠. 자, 이 어린 양이 먼저 시온산에 선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승리하여서 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겪었던 경험, 어린 양이 승리한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해서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여기에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책이 들렸는데 그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해 있는데 이 책이 지구의 땅 문서죠. 누가 이 인을 떼고 이 땅을 구속해 줄까 하고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래서 그때에 사자가 등장해서 그 인을 떼고 그 땅 문서를 열어서 이 땅을 구속하는가 했는데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도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긴 것과 같이 이긴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아,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침례 요한이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양을 보라 하면서 그때 어린 양을 소개했죠. 자, 이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그 어린 양은 어디서 인용한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어떤 어린 양이 나옵니까? 희생당하신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어린 양, 채찍에 맞으신 어린 양, 예,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시온산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어떻게 어린 양이 이긴 것처럼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시작점은 항상 십자가예요. 항상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어린 양이 간 길을 따라간 그 모든 경험의 시작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성소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뜰에서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좌에 승천하셔서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승리해서 앉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의 경험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부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성소에 성소가 그 가르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죄를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고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것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14만 4천의 특성과 14만 4천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텐데 우리가 14만 4천의 특성을 연구해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정말 어린 양이 겪으신 경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예, 그런 과정이 그 14만 4천의 특성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의 특성을 연구해 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죠. 14만 4천의 특성에 한 6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14만 4천의 특성과 경험을 연구해 보면은 이 특성은 한 특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경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특성이 나타날 때 또 다른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때 14만 4천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할 때 또 다른 경험도 똑같이 함께 생기고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겪는 경험 그리고 이 특성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죠. 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이 이름은 곧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어린 양의 성품이 그 사람들의 성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예. 그래서 이름은 이퀄 성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이라는 그 설교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과 연결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더 알기 연구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이라는 그 설교를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특성에 대해서 그대로 순서대로가 아니고 조금씩 순서를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고 그다음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것이 13의 사천의 특성으로 나타나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14만 4천은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다는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 또 처음 익은 열매, 과일, 이것을 말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익은 제일 좋은 극상품을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와 똑같은 극상품, 이 첫 열매와 이 첫 곡식과 똑같은 이삭과 똑같은 열매가 곧 많이 추수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올 그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대표하는 극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도 어떻게 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그대로 살고 그대로 담고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준비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준비돼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에는 이 곡식단을, 이 첫 열매를 곡식단을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새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곡식의 첫 이삭단을 들에 나가서 첫 이삭단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말 좋은 이삭을 맺은 첫 극상품의 곡식단인가 하고 어떻게 면밀히 다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곡식단을 성소의 노제단 옆에서 그 곡식단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높이 들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그리고 좌우로 흔들면서 이 곡식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첫 곡식단을 가루로 빻아서 이 만든 떡도 곡식단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불렀고 이것을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요제적이라고 불렀는데 이 곡식을 빻아서 만든 떡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흔들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거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제는 히브리어로 타루마라고 해서 이것을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높이 들어서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온 우주에 보십시오. 여기 첫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 첫 열매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게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부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안식일에 유월절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아침 요제절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단을 언제 드렸냐면은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도 예, 그 요제절을 그 요제절에 그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온전히 죄를 승리하신 흠 없는 생애를 사시고 예, 흠 없는 산 제물이 되셔서 흠 없는 그 제물의 완전한 표본이 되셔서 예? 그래서 온 우주에 산 제물로 드려지셔서 정말 예수님은 산 표본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닮은 14만 4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14만 4천도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된 이 14만 4천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예? 높이 들어올리시고 보라, 드디어 나의 백성, 나를 증거할 증인들이 준비되었노라 하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서 마치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백성이 14만 4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준비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준비되었다. 이제는 가자. 렛츠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고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박해와 그런 환란이 올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사단의 세력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목숨과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게 증거하는 그런 백성이 그래서 거룩한 품성을 온 우주에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에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성품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미션, 이 놀라운 사명을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증거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지닌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거하겠습니까?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지막 기별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귀한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를 일찍이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 가운데서 정말 성화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마지막 기별, 믿음의 의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일찍이 듣고 이 말씀을 소화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에 정말 누가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정말 피부 깊숙이 정말 깊숙이 뼈에 정말 사무치도록 깨달으시고 정말 느끼시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14만 4천에 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물속에 장사되고 그가 살으심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긴 참 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죗된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돼서 죄와 죄를 다 물속에 묻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죄를 승리하는 매일의 생애를 사는 것. 이것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첫 열매된 14만 4천의 특성이고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한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의 특성 중에 아주 흥미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어떻게 능히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이길래 능히 그들 외에는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노래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게 어떤 노래인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을 다 이기고 짐승과 짐승의 그 수를 다 이기고 그들이 승리해서 그 바닥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막 가서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홍해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바로의 그 군사들이 그 강한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쫓아서 올 때에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사막과 절벽이 있고 정말 이들이 사면초가에 다다라서 그들이 어떡할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니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다 죽어서 바닷가에 시체가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모세가 앞장서서 불렀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일까요? 매일의 생애,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의 힘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매일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승리에게 한 경험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면에서 승리했고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승리했고 이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간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이고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간증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 제가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라고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이겠죠. 그렇죠? 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그것보다 더 깊고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음악의 형식 중에 칸타타라고 있습니다. 이 칸타타는 뭔가 하면 이제 오페라가 있고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이 오라토리오는 이 성경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음악극처럼 된 것인데 이 칸타타는 오라토리오보다는 조금 소규모의 그런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린 양의 노래 하면은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온 생애를 기린 노래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의 노래 하면 고난의 노래 희생의 노래 이것이 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저의 마음속에 탁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그 사신 그 고난의 생애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순결하시고 이해와 동정이 많으시고 너무 고결하시고 정말 악의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순결하신 생애를 사신 예수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패배하기 위해서 온 사단의 세력과 악의 천사들과 악의 세력이 총집합해서 예수님의 온 생애 동안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외로운 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모든 생애는 정말 고난과 극기의 생애였습니다. 인내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외로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생애를 사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그 오순절에는 그 첫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빠지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그 피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실 때 그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다 으깨어지다 빠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으깨지고 깨어지고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몸소 그 교훈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가루로 빠져서 없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그칠지라도 내 생명이 없어짐으로써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그 몸이 으서져서 없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나 이 밀알이 완전히 가루로 깨어져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뽀드득 소리가 날 이런 가루로 되는 것. 이렇게 가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서 부서져서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은 것처럼 14만 4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가는 사람,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 양의 노래, 고난의 노래, 희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된다. 내 자신이 없어진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는 그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요 내가 멸망해도 좋으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대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정신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14만 4천의 경험도 그들의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충성하는 그 사랑의 그 근본 동기, 마음에 가지는 그 근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정말 내가 14만 4천이 되고 어린 양의 노래, 고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의 정신과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원래 냉랭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느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이고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이고 같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오는데 이 생명의 떡이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떡은 어디서 구워졌습니까? 불에서 구워졌죠. 그래서 이 불에서 구워진다는 것은 이 바로 이 뜨거운 불에서 연단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서 달궈진다는 것은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은 아, 그 거기에 보면 교회에 보내는 아,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 187페이지 보면 제가 참 좋아서 이제 많이 마음속에 외우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각 그 단계마다 지점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시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지점은 잘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에서 쓰러지고 만다. 왜? 왜냐하면 그 단계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단계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우상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출 것인가?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우상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가? 매 단계마다 그들이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으면서 그 단계를 가는데 그 단계를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런 그런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 단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어떻게 징계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같은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너무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어느 때 힘들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통과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 모든 쓰레기들과 쓸데없는 것들이 다 터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시련의 과정과 어떤 고난의 과정을 인도할지라도 불평하는 아무 불만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음행, 행음 이런 것들은 참 이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교의 가르침과 또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쳐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정결한 처녀. 이렇게 표상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교회와 참백성은 정결한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타협된 이교의 가르침, 바벨론의 오류에 빠져 있지 않고 어떻게? 똑바른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어떻게 진리대로 성화되고 올바른 복음을 그대로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올바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 생각 그대로 금방 혀를 굴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굴레를 씌워서 제어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을 잘 지배하고 비난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불만의 말은 하나도 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결한 말을 하는 것. 그런 품성을 가진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들의 입에는 no guile, 그러니까 아주 정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입에 괴사가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고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복하지 않는 품성, 흠 없는 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렇게 흠 없는 품성과 아름답고 고결한 품성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계속적으로 굴복하고 순복하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죄를 품지 않고 죄를 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14만 4천이 들어간 모든 지파 중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단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이 단지파의 특성을 보면은 이 단지파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굽을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말굽을 물어서 탁 쓰러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품성 중에 흠이 참 많고 우리가 실수하고 부지불식 간에 정말 실수해서 쓰러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불식 간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어느 때가 오면 내가 이렇게 보복하리라 하면서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resist,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위지스도 저항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소욕과 죄의 정욕과 이런 것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저항하고 버리고 주님께 순복하고 얼른 주님의 은혜로서 흠없는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를 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단지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고범죄를 짓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14만 4천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질 마음이 없는, 다시는 죄를 질 의도가 없어진 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면 또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또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 매순간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해가 뜨거운 기운으로 태우고 이 모든 재난으로 질병으로 기근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많이 당하지만 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오는 이 놀라운 백성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백성입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14만 4천이 실수입니까? 실제수입니까? 14만 4천이 돼야지만은 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왜 14만 4천을 실제수라고 믿습니까? 아, 이러면서 막 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을 얻을 실제 숫자일지 영적인 숫자일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14만 4천이 갖출 수 있는 아름다운 특성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연구해 보면은 144,000 in number 하고 나옵니다. In number는 아주 정확한 숫자일 때, 실제 숫자일 때만은 표현되는 그런 영어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이것이 실제 숫자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쉽게 분노하십니까? 쉽게 화를 내십니까? 쉽게 불평하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연약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족한 점이라도 우리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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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남은 우리 14만 4천이 되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14만 4천이 점점 숫자가 차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방에 바람이 놓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이런 바람이 닥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숫자가 점점 차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감에 그래 보면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 14만 4천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저희가 심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감히 그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